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그날이 가까웠음을 절감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큰 지진과 기근으로, 산불과 홍수로,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서 말씀대로 날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LGBTQ들이 판을 치고 세상의 모든 주요 미디어들과 지식층들과 정치가들이 모두 LGBTQ를 지지하므로 크리스천들을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계속 서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정말 종말로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내려놓고 입을 다물고 평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세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새벽 시간에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주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구체적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구체적으로 닮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묵상할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의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싸움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애굽의 모든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싸움의 영적인 차원은 오늘 뱀들을 삼킨 지팡이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5장에 걸쳐 전개되는 재앙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서론이 본론에 등장하는 주요 테마를 다 소개해 줍니다. 주요 테마들, 모세와 아론의 순종, 사단과 그의 졸개들의 거짓 기적, 하나님의 월등한 권능, 그리고 바로의 마음의 지속적인 강팍함. 이것들이 이 주요 테마들인데 이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론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뱀들이 아론의 지팡이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나중에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삼킴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사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취하여 바로 앞에 던져 뱀이 되게 하라 하라. 이 능력은 4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보여주신 능력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고 바로가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시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기적을 가리킵니다. 이 기적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증거가 되었듯이 너희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볼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지만은 오늘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 바로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지극히 사무적으로 들리지만 모세에게는 큰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전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요리 빼고 조리 뺐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여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세 번이나 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기자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잘 압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갔다고.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하는가? 이에란 얘기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양피를 베었다고 합니다. 순종했다고.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았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었지만 전사가 나타나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자 요셉이 그 천사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유명한 고백 우리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혼비백산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곧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종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궁극적으로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남의 얘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먼 얘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비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며 발뺌을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정말 뱀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모세뿐 아니라 자신이 부르신 모든 종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일하는 데 필요한 것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든 재능과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어떻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뱀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수많은 기적 가운데 하필이면 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첫 기적으로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뱀은 바로의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뱀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뱀이 특별히 독뱀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하는 것. 그랬기에 애굽 사람들 그들은 뱀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 뱀이 되게 해서 땅 위에 기게 한 것. 그것은 바로의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요. 뱀을 숭배하는 애굽 국민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권위의 상징인 뱀이 땅에서 기는 것을 보자 곧 자신의 술객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의 박사와 박수들도 지팡이를 던지자 모두 뱀이 됩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대단한 마술을 행했다고. 사단의 졸개들도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술객들이 할수 있었던 최고의 마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흉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단은 절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흉내내는 거예요. 아론이 한 것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사단을 믿기에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사단이 행하는 그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은 가장 큰 환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늘 거짓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조하고 모조합니다. 거짓 종교들, 이단들을 보면 꼭 진짜 같습니다.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육신의 치유를 강조하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똑같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일으키는 거짓 기적들을 보고 감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술객들은 자신들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대단히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왜?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12절 후반부를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린 것은 곧 그들의 능력과 권위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동시에 모든 참된 권위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입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거짓 지팡이들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다. 애굽의 주시다 하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애굽 술객들에 대한 아론의 승리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단은 실제로 권능이 있지만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 사단은 위조 기적을 행할 수 있고 가짜 기적으로 사람들을 노예로 묶어놓을 수 있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이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고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이건 하시고자 하시면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는 가장 큰 권능을 나중에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헤롯 왕을 보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정죄했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사단의 권능하에 있지 않으신 것을 입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사단을 조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우리를 죽여서 이긴 것 같지만은 우리 다 부활하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팍 쏴서 우리 죽으면 우리는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었는데 근데 너의 쏘는 곳 어디냐? 우린 네가 쌓아봐야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사단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태이건 사단의 공격을 받아 유혹을 받거나 실족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정말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지만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죄를 주관하는 사단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라졌습니다. 죽음을 주관하는 사단의 능력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삼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와 빈 무덤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킴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지만 바로는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래도 still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더라고 기록합니다. 바로는 보좌에서 내려와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는데 느리고 영적인 진리에 둔감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사실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본 사람이 몇 없습니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에게 명백히 보인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진짜 문제는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을 도려내는 심장 수술입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베드로 모두 복음을 믿으라고 외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복음이라고 전하지만은 회개하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백날에도 헛소리에 그치고 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물론 회개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를 전하는 메신저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또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남방 이방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과 같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위대한 큰 기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고 자신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기적으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려고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음은 아들을 낳습니다. 사업이 핍니다. 결혼 관계가 이게 좋아집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할 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일으키는 거짓 기적들 보고 감탄하고 쫓아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